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12일 수요일 온 세계에 계시록 14장 6절을 다시 읽어보라. 영원한 복음 선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대답이 교회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 천사 중 첫째 천사가 외치는 마지막 때를 향한 긴박한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칠 만한 멋지고 크고 위대한 포괄적인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최선의 노력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산의 이익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집착에서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하도록 영감을 주고 우리 마음의 제한된 틀에서 더 웅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목회 상담가이자 작가인 폴 트립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소하고 허무한 일상을 넘어 더 크고 의미 있는 삶 추구하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죄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 삶의 크기로 축소시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 자신의 작은 왕국의 병적인 폐쇄적 경계에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목적과 만족스러운 기쁨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인간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신성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영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보람 있게 하는 일은 없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분의 교회에 맡겨진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업, 즉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리라는 간절한 호소이다. 교훈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부름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부름이다. 묵상. 자신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용. 이 세계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우주의 창조주와 그 계획에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 전파는 재림의 날을 촉진함.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634. 저희가 자신을 향한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조차 이기적이며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 세계를 향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새기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프랑스어 오마주는 존경과 존중을 뜻합니다. 예술과 문학에서 존경하는 작가와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원작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오마주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 첫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본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억할 때 그분과의 마지막 추억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갈릴리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로 온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했다면 갈릴리에서의 이 두 번째 만남은 그들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이 터오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라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가슴 떨리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오면 누가 생각날까요? 이곳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가브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다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을 때 베드로의 눈에 배가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합니다.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맑은 갈릴리 호수는 여전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헛고생하면서 제자 중 누군가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추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이 다 맞도록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의 존재, 그들에게 향한 그분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못 잡았지?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어린이들에게, 나이를 많이 잡아도 성인이 되기 전 학생들을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귀여운 내 딸아,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혹은 늙어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훗날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 얘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오마주겠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얘들아, 한 주일을 보내면서 힘들었지. 코로나의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경제에 대한 절망은 불투명하고 몸은 점점 불편한 곳이 늘어가고 일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들었지. 사랑을 담아 부르시던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시대소망 811쪽을 보면 이 명령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기가 잡혔을까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들과 예수님의 거리는 100m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한이 먼저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작업을 하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를 갖춥니다. 겉옷을 입고 급한 성미대로 그는 천천히 갈 수 없어서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오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던 베드로가 느꼈던 그 감격이 있으셨나요? 단정한 옷을 입고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급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달려오셨나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나타내고 예수님 계신 쪽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무거운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따뜻하게 데워 놓으셨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에는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신조어 중에 국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평소에 먹는 밥공기보다 큰 그릇에 밥을 가득 채워주시죠. 밥상에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가득합니다. 할머니가 준 많은 밥을 겨우 다 먹고 나면 할머니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국룰입니다. 더 먹어라. 할머니 배불러요. 그것 갖고 되겠니? 더 먹어.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밥상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먹어. 이 말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지쳐서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먹여서 보내셨습니다. 아픈 자녀, 조금 모자라는 자녀,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아프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와서 조반 먹어라. 매일매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 기도력을 펼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든든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먹지 않고 나가서 하루 종일 힘없이, 기쁨 없이, 감화력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밥 먹자고 말씀하시고 김이 오르는 따끈한 빵을 가져다 주시고 잘 익은 생선을 하나하나 나눠주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모습을 요한은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아침은 먹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식사, 따끈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나를 향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따뜻한 모닥불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빵과 생선을 제자들은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풀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새벽 시간 숯불의 온기에 추위를 피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모두 주를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진심은 그렇다 할지라도 시련의 순간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성되지 않은 무쇠와 같은 베드로를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단련하시고 재련하셨습니다. 내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지배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거만하지도 않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누가 뭐래도 예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거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세 번이나 물어보는 것이 혹독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반복된 질문들을 받으면서 주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기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틀림없이 그 질문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의 상처난 가슴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의 생애의 가장 깊은 비밀도 읽고 계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가지신 분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그의 편지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영혼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당신의 삶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 없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교 장면은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존경, 존중, 오마주였습니다.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삶은, 베드로의 삶은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위대한 구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오마주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의 오용. 사람들이 이상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증언 8호 349쪽 350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그 부분을 읽기를 바란다. 목사는 어떤 사람을 동정하되 구별되게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목사는 각 사람에게 그의 몫에 해당되는 식물을 주되 사람에 따라 그들의 상황에 맞게 구별해서 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나를 알지 못하는 아이오와주의 몇 사람이 취한 행동은 신중하고 건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상에 대하여 비교적 생소한 자가 많은 빛을 받고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양심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찬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런 방법 때문에 어떤 정직한 사람은 그들의 경우가 신중하고 자비롭게 다루어졌으면 결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반대하고 조직을 반대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의 형제 중 몇 사람은 오랫동안 진리 안에서 경험을 쌓고 나와 이상의 역량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증언들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그것들을 믿는 신조를 확인했다.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감화가 그들 위에 머물렀으므로 이상의 진실성에 관하여 증언해야 한다고 느껴왔다. 그러한 사람이 이상을 통하여 책망을 받았을 때 반대하여 일어나서 우리의 가마를 해치기 위하여 암암리에 활동을 한다면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의 역량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자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목사는 분명한 증언을 증거하고 개인의 잘못을 책망함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우상을 제거해버리고자 애쓰고 있는 동안 오래 참는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엄숙하고 중요한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진리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만 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논증으로 증거된 진리가 우상을 제거해 버리지 못하면 개인을 책망하고 꺾어 누르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우상과 연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가련하고 기만당한 자를 포기하는 것을 대단히 마음 내키지 않는 일로 삼아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많은 긍휼을 베푸시고 비록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피차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소실될 것이다. 목사가 분명하고 예리한 진리를 전할 때 진리가 끊고 자르는 일을 하게 해야지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도끼,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무 뿌리에 놓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다. 뜨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성령에 깨우쳐 주시는 감화 아래 완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그대로 솔직하게 증언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처럼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목사가 그것 없이 일하는 법을 익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고 오래 참음과 인내가 부족하고 헌신과 희생이 부족한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의심하는 유일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고 헌신과 개인적 경건과 거룩함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요동하게 되고 때때로 사탄의 싸움터에서 자신을 내던지게 된다.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진리를 옹호해 왔을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들에 대하여 불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의 영감을 의심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를 제어하는 한편 그들의 기질과 성질을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보았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육신적 필요에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간호해주고 나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잘못을 범한다. 그들의 일은 시작된 데에 불과하다. 그들은 정신적 필요도 돌봐주어야 한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하여 적당한 치료를 하는 데는 기술이 요망된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네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는 25번에 걸쳐 솔로몬의 전도서에 대한 교훈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서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한 첫마디는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충만했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연발하고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처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니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이 와서 더 콕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잘 박힌 멋과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10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바로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섭다는 의미의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요 녀석들이 단 한 번도 아버지인 저를 무서워서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리고 올라타고 온갖 난리법석을 피워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어야 할 선을 절대로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한다는 것,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만들어주신 그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로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 계명 가운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역시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울 삼아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잘못된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돌밭, 가지덤불 길가에 떨어뜨리지 말고 나의 옥토에 심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합시다.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찾아가는 참된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